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0월 16일 수요일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 불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9장 35절에서 41절 12장 36절에서 46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은 서두에서 나타난 신뢰, 불신의 주제를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 인류는 예수를 믿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개의 큰 집단으로 나뉜 것으로 보인다. 11명의 제자들,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첫 번째 집단에 속한다. 두 번째 집단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 유다가 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뜻하는 명사, 피스티스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믿다로 쓰인 동사, 피스투오는 신약 전체에서 사용된 241회 중 98회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다. 이 동사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매우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이 누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저 단순한 것이라면 마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야고보서는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두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있다. 믿는 사람 또는 믿게 된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보이거나 꾸짖으실 때도 그분을 향해 열려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며 피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대체로 논쟁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온다.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기거나 그분이 오래된 전통을 깨고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분의 빛이 그들을 살피고 판단하도록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를 판단하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교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묵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적용. 나는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정죄의 이유.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탄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은 우리를 경고하고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55.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지 알려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는 가까운 곳에 36서울병원이 있습니다. 그 36서울병원에 가면 유자원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노인 전문 요양시설이 있는데요. 유자원. 그냥 얼핏 들어 넘기기에는 그 이름이 매우 고상해 보였습니다. 유자원. 왜 유자원일까? 그냥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지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 건물 이름에 붙여진 유자원이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그 뜻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의 부원장님으로부터 유자원이란 이름이 지어진 동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자원에는 120명의 나이 많으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곳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질병이 생겨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힘없고 불쌍한 우리들의 아버지 또 어머니들이 그들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보호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이름을 지을 때 당시 병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이름이 바로 유자원이었습니다. 유자원이란 이름의 뜻은 매우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고상한 이름이었습니다. 뜻은 이랬습니다. 옛날 고대 중국의 전래 데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 뜻이 있는데요. 옛날 중국의 한 젊은이가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했던 이 젊은이는 초대받은 잔치에서 매우 귀한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과일이었습니다. 맛은 조금 새콤하면서도 달달한 게 너무도 맛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대접받던 젊은이는 잠시 후 목에 메어서 더 이상 과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집에는 나이 많은 그의 어머니가 병에 들어 알아 누워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이 달달하고 맛있는 과일을 드리고 싶어서 주인 모르게 몇 개를 자기의 품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잘못하여 일어서다가 품에 감추인 과일이 두루루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너무도 창피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빨개지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은 그 젊은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효심에 감동한 주인은 더 많은 과일, 유자를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과일이 바로 유자입니다. 유자원의 이름은 바로 거기에서 따온 고상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자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든 직원들은 바로 그 젊은이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병원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간판, 유자원을 볼 때마다 그 젊은이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도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유자원에서 직원들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인지 우리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를 십계명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특별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효도에 관한 이야기는 비단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효녀심청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효도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김구 선생의 효행에 관한 이런 글이 적혀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상당히 위중했다. 나는 정성껏 식탕하였으나 병세에 차도는 없었다. 우리 집이 워낙 궁벽한 산촌인데다가 가난했기 때문에 고명한 의사를 부른다거나 용약을 쓸 처지는 못되었다. 나는 문득 까마득한 지난날을 생각했다. 예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단지 하셨던 일이 머리에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그렇다. 단지를 하면 소생하실는지도 모른다. 이 단지는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단지를 하려고 보고로 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어머니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그 생각을 바꾸고 할고를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 왼쪽 허벅지에서 살 한 점을 베어냈다. 아찔한 아픔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붉은 피가 받쳐놓은 사기그릇에 쏟아졌다. 그 피를 아버지 입에 흘려넣어드리고 살점은 불에 구워서 약이라고 잡수시게 했다. 하지만 시원한 효험이 없었다. 나는 피와 살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효험이 없다고 생각했다. 좀 더 많은 살점을 떼어내자. 나는 이를 악물고 칼을 잡았다. 살을 떼어낼 때 아픔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겁이 났다. 먼저보다 1100배의 용기를 내어 살을 베기는 베었지만 그것을 떼어내자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몰려왔다. 그래서 허벅지에 살을 썰어놓기만 했을 뿐 조금도 떼어내지 못했다. 나는 썰어놓은 허벅지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다. 아, 단지나 할고는 진정한 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로다. 나와 같은 불효자가 어찌 효자가 되겠는가. 김구 선생에 관한 일화였습니다. 효도는 이렇게 마땅히 자식들이 부모에게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에게만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효도를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준비해 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게는 어깨에 주물러 드리기, 팔다리 주물러 드리기, 건강 챙겨 드리기, 용돈 넉넉하게 드리기, 수시로 안부 전화 드리기, 찾아뵙기 등 수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방법은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드리기, 십일금과 헌금 정직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드리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 열심히 읽기,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하기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해 본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방법은 바로 십계명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탁이자 명령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셔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절대로 봐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만 나오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절을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겠다고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효도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용돈을 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식품을 자주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효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 약속 지키지 않은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사는 것, 약속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부탁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탁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만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로다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 여기 참으로 놀랍고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탁으로 불과 며칠 전에 백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 곧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대답을 들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마치 부모와 함께 여행을 떠난 자식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부모가 보이지 않은 것 같은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모든 일들을 자기의 형 아론에게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여러 날 동안 여러 주 동안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산 위에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모세가 맹렬한 불에 타 죽었거나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과 선물을 주실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묵상할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죄 유혹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하고 게으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불평과 불만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에 가담을 했습니다. 특별히 섞인 무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섞인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된 불평, 불만자들은 시간이 지나자 거대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반역을 일으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지은 몇 가지의 죄들을 찾아보고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첫째, 그들은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315쪽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시내산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온 구름 기둥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시험의 유혹에서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평하고 불만을 만들어내는 불평불만 생산업자들처럼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셋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도 역시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이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사실 애굽에 있었을 때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신의 상징으로 황소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신의 그 대답이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 316쪽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비슷한 모양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 같은 목적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다.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큰 표적들은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조력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이 시내산에 내려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름 기둥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시험거리가 아론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은 확고부동하고 결단성 있을 뿐 아니라 불굴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이나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아론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론을 더욱 고상하게 높이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유는 점점 더 확대되고 광적인 모습은 금방이라도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자신을 변호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상을 만들지 않은 제안에 용감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론은 그들의 유협에 굴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 귀걸이를 녹여서 그들이 원하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모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저주받은 향락과 쾌락의 주연이 열린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단단히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광란의 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 산 앞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돌아서자마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6편 19절에 저희가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체 없이 하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실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네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끝나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희망의 근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대로 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나대로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는 뜻으로 모세는 해석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으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모두 진멸해 버리시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나오라고 하더니 모두 다 진멸시켰다고 그랬다고 조롱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약속받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적힌 돌비를 던져 산산조각나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갈아 물에 띄워서 백성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도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이 죄의 대가를 치료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모세의 열렬한 중재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론은 잡족들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엄청난 죄를 참회하고 겸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의 주동자들인 잡족들은 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날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과연 누가 죽었을까요? 그들은 행악의 주동자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사건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섬기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각종 문명의 이기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송아지와 같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같은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효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효도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함으로 효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복받고 하늘을 유업으로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훼손된 양심. 원칙과 철저한 이해에 입각하여 행동하라. 성경을 살피고 그대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 자아를 높이는 마음을 죽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유혹과 악한 생각에 시달릴 때 구원과 도움을 위하여 그대가 피할 때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연약할 때 그분께로 피하라.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칠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시련과 유혹들은 그대를 멸망하게 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순결하고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경고와 책망. 사랑하는 오 형제여, 나는 그대가 흑암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예수께로부터 온 빛으로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대는 그대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고 냉담한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사 태평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이렇게 끔찍한 상태의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대가 진리를 받은 이후 과거 수년 전의 일로 인해 성화되는 경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대는 식욕을 만족시키고 정욕을 채우느라고 그대의 영성을 파괴하고 말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은사를 통하여 빛을 주신 것을 보았는데 그 빛은 교훈하고 권면하며 지도하고 책망하며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대가 믿는다고 하는 이 증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대는 그것들을 실천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빛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빛을 거절함으로 사람은 흑암과 불신의 사슬에 매인 포로가 된다. 그대가 그대에게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대의 가족들을 늘려나갔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대의 첫 부인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대는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고야 말 걱정과 부담을 주었던 것이다. 그대의 현재 부인도 공공안 중에 놓여 있으며 그녀의 활력은 거의 소모되었다. 가족 수를 생각 없이 늘림으로 그대는 빈곤 상태에 갇히게 되었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은 어머니는 그녀의 삶을 여유 있게 영위할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요리용 골로로 난방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훈할 수 없었고 그들의 먹고 일하는 습관을 조정할 수도 없었다. 건강에 가장 나쁜 음식을 먹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속에 넣어두신 법칙을 어김으로 큰 아이들에게는 질병과 조사의 비극이 일어났다. 질병이 자손들에게 전달되었는데 특히 육식을 많이 함으로 그 곤란함은 더욱 심해졌다.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가장 나쁜 체액이 생성되고 강화되었다. 그대의 자손들은 출생 전에 활력을 빼앗긴다. 그대는 덕에 지식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의 자녀들은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다. 돼지고기 한 조각이라도 식탁에 올리지 말라. 그대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되지 않고 그 대신 세상으로 나갔다. 여러 면에서 그대의 가축들은 그대의 자녀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그대는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 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대는 그대가 구원해야 할 많은 양떼를 세상에 내보낸 것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대는 이 책임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대는 그대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늘에 맞는 품성을 형성하도록 참고 성실히 교훈하는 데 관심을 쏟지 않으므로 그들의 권리를 약탈하였다. 그대의 행위는 그대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대는 가혹하고 지나치며 전제적이다. 그대는 자녀들에게 초조해하고 꾸짖고 비난하므로 그들은 그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 듯 그대의 기분에 의해 손으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계처럼 그들을 대하였다. 그대는 그들을 노엽게 하였고 그들을 자주 좌절시켰다. 그대는 그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지 않았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애정은 애정을 낳는다. 자녀들은 그대가 그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을 그대로 그대에게 반사하게 된다. 그대는 위태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부절제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절제해야 그 다음에 인내하게 된다.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자신만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대의 타락한 식욕과 정욕이 그대를 장악하였다. 정신적 기관의 상부 질서가 육체적 기관의 하부 세력에 의해 약화되고 장악되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다육식물은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하여 잎이나 줄기 혹은 뿌리에 물을 저장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통통하고 탱글탱글한 생김새 덕분에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며 친근하게 다육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육식물은 단일 계통적 분류가 아닌 순전히 잎이나 줄기 등에 물이나 영양분을 저장하여 두꺼운 층을 생성합니다. 영어로는 서큘런트라 하며 집을 뜻하는 라틴어 서쿠스에서 따왔습니다.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이 용어는 분류학상의 분류가 아니라 형태학적인 분류입니다. 건조한 기후에서 물을 저장하는 것은 계통을 따지지 않고 식물계 전체에서 발견되는 흔한 현상이어서 다육식물이라는 분류 자체는 종속과목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기후에서 일정한 성장 형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뭉뚱그려 다육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다육식물의 공통점은 우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합성을 하는 것이며 잎이 축소되거나 원통형에서 구형이 되고 심지어는 가시로 바뀌거나 완전히 퇴화되기도 합니다. 줄기에도 엽록소가 많이 생겨 줄기로도 광합성을 하며 기공의 수가 감소합니다. 식물이 작고 구나 원통형의 형태로 성장합니다. 소형이나 축소형, 쿠션형, 원기둥형 또는 공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체의 부피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으면서 태양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인맥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밀랍과 털, 가시 같은 외부 구조가 식물 주위의 습한 미세 환경을 조성하고 식물 표면 근처의 공기 이동을 감소시켜 수분 손실을 줄이고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다육식물은 백색분을 만들어 태양빛을 반사시키기도 합니다. 높은 내부 온도, 심지어 50도씨에서도 물을 가득 머금고 통통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지닙니다. 아주 잠깐 내리는 소나기나 자욱한 이슬 속에서도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천근성 뿌리 혹은 지상부가 짧은 경우 줄기를 대신해서 수분을 저장하는 비대한 뿌리 혹은 깊은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해 강력한 직근이 땅속 깊숙하게 내리기도 합니다. 외부의 표면은 불투성이며 빠른 외상 봉합 및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물을 풍부하게 보유하는 점액질의 물질입니다. 다육식물은 주로 석회토에서 자라다 보니 토양을 산성화시켜서 다른 식물보다 분갈이에 신경을 더 써주어야 합니다. 석회를 넣어도 되지만 여름에는 위험할 수 있으며 화분의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년 주기가 권장됩니다. 다육식물은 대부분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므로 실내에 별로 햇빛이 들지 않는다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꼭 키우고 싶다면 다른 식물을 함께 구매해야 합니다. 최소 하루 6시간의 햇빛을 봐야 하는 종이 대다수이며 그나마 선인 장류가 비교적 적은 햇빛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다육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월시아 종류, 월동자, 십이지권, 수, 옵튜사 등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잘 자라지 못하고 잎이 어두운 갈색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몇몇 종은 직사광선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는데 주로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종이 해당됩니다. 다육식물은 기후가 잘 맞으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견딥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어 키우기 쉽다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지만 사실은 선인장과 일부 종을 제외한 다육식물은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식물입니다. 다육식물을 오래 키우는 중년층의 인터넷 소개글을 보면 얼마나 정성껏 키워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적응한 만큼 햇빛을 좋아하지만 온대 지역의 여름 햇빛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햇빛 차광도 신경을 써주어야 하며 장마철을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다수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생장기 때 잎이 초록색으로 변하며 잎이 길고 탱글탱글해지고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겨울이 생장기인 다육은 가을쯤부터 줄기를 잘라서 해당 줄기의 생장점을 제거하여 잔가지의 발생을 유도하는 적심을 하거나 분갈이를 해주고 여름이 생장기인 다육은 봄에 해주면 좋습니다. 동형종인 다육식물은 여름에 떡이 되거나 쪼그라들고 봄과 가을에 성장합니다. 하형종인 다육은 그 반대로 봄에서 가을까지 성장하고 겨울에 쪼그라들죠. 생장기가 아닐 때는 잎이 빨강, 보라, 형광색, 분홍색 등으로 물드는 다육이도 있는데 이때 물이 잘 들면 정말 예쁜 꽃처럼 보입니다. 물은 자주 안 주어도 되지만 야생에서처럼 1년에 몇 번까지 극단적으로 물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야생의 다육식물은 뿌리를 매우 깊고 넓게 내리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버티지만 화분의 제한된 공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휴면을 할 때 물을 주면 취약해지므로 몇 달 동안은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육식물은 물을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보다도 물을 아끼는 식물로 물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면 뿌리를 빠르게 내려 빠르게 흡수합니다. 다만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에 매우 약해 물러버림으로 물을 많이 안 주는 것입니다. 다육식물은 관리만 잘해주면 수경 재배도 가능하며 성장기에는 물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다육식물 중에는 목본 식물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오밥이 낙엽성 다육식물이며 선인장이나 염자만 해도 몇 년을 키우면 원줄기가 목질화됩니다. 원산지인 남아프리카에서는 염자를 나무로 취급합니다. 일부 다육식물은 갯벌이나 자주 마르는 호수 바닥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다육식물은 겨울이 되면 잎이 빨갛게 변하며 점점 시들해지는데 이때 자세히 보면 줄기의 잎 사이에 많으면 두세 개, 적으면 한 개의 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들시들해지다가 더 추워지면 그때 완전히 축 처져 90도 정도로 꺾이는데 이러면 잎들 사이에 있던 싹이 자신이 붙어있던 줄기가 기울어짐에 따라 위쪽을 향하게 되고 봄이 되면 그 싹이 햇빛을 받고 다시 자라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육식물은 자라는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새로운 잎을 뿜어내는 관엽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답답함을 느껴 다육식물 키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물과 비료를 잘 챙겨주고 차광도 적당히 해주고 뜨겁고 건조한 모래바람도 불지 않아 스트레스가 덜한 재배 환경에서 자라는 다육식물은 엄청 빨리 자라는 것이며 환경이 나쁜 원산지에서는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느립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기록합니다. 잘 키우려면 끊임없이 관리해 주어야 하는 다육식물은 자녀를 키우듯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떤 식물과 동물이라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잘 자라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살피는 일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